오늘은 수요 예배 강의 시리즈를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수요일 날에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십시오. 공부한다. 또 하나, 기도한다. 크리스찬의 삶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고 충만함을 경험하고 생명력 있는 무언가를 확신해요. 그런데 이 생명력이 어느샌가 시간이 지나면서 연료를 공급하지 않았을 때 내 자신이 바닥에 가 있는데 나 자신은 서서히 그곳에 이렇게 이르렀기 때문에 모릅니다. 다시 궤도에 올라오면 아 내가 떨어졌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마치 엘리베이터, 서서히 움직이는 엘리베이터를 위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내가 걸어서 거슬러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해봐요. 꼭대기에 있었지만 어느샌가 다른 것을 구경하고 있으면은 내 자신이 내려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영위되는 방식이에요. 예배를 안 드려도 공동체 가운데 내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곳에서 거룩한 보이지 않은 불 가운데 내 자신을 집어넣지 않아도 희한하게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예배 공간에 모이는 그 횟수를 더하면 더할수록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부름을 완성하기가 쉽습니다. 예배를 참석 안 해도 살만해요. 근데 근근히 살아가요. 이 공동체 예배라는 것은 희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가 이렇게 쭉 강해되어질 때 자세하게 한 구절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원리를 다룰 때는 조금 깊이 머무르겠지만 그래도 다루는 분량을 제법 많이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한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들을 다루게 될 것인데요. 이거와 더불어서 기도의 자리에 가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부르짖음으로 나의 영을 새롭게 하겠다는 결심 가운데 여기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 2절인데 본문을 강해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오늘 설교 제목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라는 사역자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이 에베소라는 도시 이 교회는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도입 부분으로만 다루겠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어떠한 인연이 있길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쓰는 걸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디모데의 영적 거듭남에 도구 역할, 부모 역할을 했구나. 이것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저와 함께 사도행전 14장을 펴놓으시고요. 사도행전 14장 그 근처에서 몇 번 참고를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표시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은 13장, 14장에 나옵니다. 1차 선교여행 때 한 곳에 이르는데 그 도시 이름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 보십시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이 두 사도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이었고 믿는 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5절에 보면 일부 유대인들이 믿는 이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여 사도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게 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까지 하는가 하면 5절 보십시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어느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고니온. 이 돌로 치려고 하는 사태까지 이르자 바로 옆 동네로 피신하는데, 그게 6절에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승 루스드라와 드베 갑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곳 이고니온에서 말씀 전하다가 돌로 치려하여 피한 곳, 그래서 복음을 전한 곳, 그곳이 바로 디모데가 살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졌고 디모데라는 20세가 되지 아니한 청년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2, 3년이 지났을 때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바나바를 향해서 우리가 전했던 복음, 그것을 받았던 형제들을 다시 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 하는 것을 확인하자라고 권유를 하고 이제 떠나는 그 여행이 선교 2차 여행입니다. 자, 서로 의논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5장 36절에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청소년, 그가 18살이었는지 20살이었는지 아무튼 15세에서 20세 그 사이의 청년이에요. 그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2, 3년이 지났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 들어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이 의견 충돌로 서로 헤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출발을 합니다. 16장 1절 보십시오.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3년 정도가 지난 사이에 예수를 영접한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에 반응한 이 청년의 마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있었던 거죠. 이 디모데라는 청년에 대한 누가의 기록은 2절에 조금 더 더해집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 구절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칭찬받는다, 공동체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지표예요. 사람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뭐 성령님께서 누군가를 세우시면 그게 다죠. 뭐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중요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고 있는 그에게 주의 형제들, 예수 믿는 형제들이 인정하고 칭찬해서, 이것은 지도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분쟁이라고 할까요?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구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사역자 7명을 세웁니다. 그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7명을 뽑는가 하면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 인정하고 칭찬하는 자질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적 성장을 지속하고 그를 지켜본 형제들의 입에서 칭찬의 말,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평가가 이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점검 기준에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의 시각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는 우리들 전체의 시각을 그처럼 존중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 청년을 만났을 때 그의 선교 동행, 일생을 함께 하기로 그를 픽업합니다. 자, 이제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인 디모데라는 사람을 조금 우리가 분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라는 사람과 관련해서 다섯 가지 측면에서요. 하나는 그가 자란 영적 토양이 어떤 것이었나, 그 다음에 그가 어떤 사회적인 배경 가운데 디모데의 부르심은 어떻게 시작했으며 사역은 무엇을 그의 사역의 주종을 이루었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의 성품은 어떠한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었던가, 이것을 이해해야 디모데의 전서 전체가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라는 에베소의 영적 책임을 맡은 그 사람에게 주는 개인적인 메시지인데 이것이 에베소라는 회중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연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인 디모데의 그가 자란 영적인 토양 먼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아노라. 할머니와 어머니 쪽의 영적 유산이, 믿음이라는 그 영적 유산이 아들에게 이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이때 구약 성경이겠죠.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으로 구약 성경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손주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것은 자연적인 본능적인 어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요. 영적 유산을 물려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손주를 보세요. 그 눈길을. 귀엽다, 사랑스럽다, 아 참 내가 손이 갈 정도로 아끼는 그 마음은요. 그냥 이 본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애를 안 써도 나와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는 거기까지를 생각하면은 의도적인 노력과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손주를 보고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치거나 훈육한 것에 대해서 보통 보면은 다른 말을 이제 교육 방식을 달리함으로써 이렇게 충돌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을 여러분의 입에서, 할아버지는 항상 나를 편들어주시고 오냐오냐 해주시는데 하루는 정색을 하고 있잖아 너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사랑해주고 아끼는 그러한 상태에서 정색을 하고 영적 유산을 던진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 아이를 그런 식으로 한번 사랑을 해보세요. 그것은 크게 남습니다. 아주 이 아이의 삶의 어떤 가치관을 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듯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랑의 방식을 조금 차원이 높은 대로 이끄는 거예요. 왜 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에는 이 어린 디모데에게요 구약 성경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사회적인 배경인데 다시 아까 사도행전 16장 1절로 가보세요.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헬라인, 비유대인이면 그리고 아내는 유대인일 경우에 대부분 경우 거기 나온 아들인 자식들은요 할례가 거의 시행되지 아니하는 반쪽짜리 유대인으로 기능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여기도 동일하게 할머니가 유대인이었고 또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지만 어찌 된 것인지 아버지를 헬라인 이방인과 같이 삽니다. 디모데가 태어났는데 아직 할례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디모데로서는 어떠한 정서적인 내면에 그것이 자라느냐 하면은요 할례를 받지 못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그룹에 가서는요 이방인 취급을 받고요 집에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막 자연스럽게 아마 70인역이었겠죠 익숙해 있는 그가 이방인들에게 가서도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방인으로 수용되지 않습니다.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의 심성이 성품이 자라는 데 있어서 내면에 움츠러드는 이 경향이 이러한 세팅 가운데 만들어졌다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영적 성장을 하고 있고 또 형제들의 칭송을 듣는 그를 선교 사역의 동행자로 임명을 합니다. 데려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선교지를 갈 때마다 그 거점을 회당으로 잡거든요. 회당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예배 드리는 공간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저가 할례를 받지 않았단다 하는 걸림돌이 있겠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3절 보십시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디모데는 이러한 배경 때문에 마음고생을 한 적이 있었구나. 그 두 번째로 기억해 주십시오. 디모데의 부르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어떻게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언의 말씀을 통해 언젠가 디모데에 관해서 그의 부르심에 관해서 그 영적 은사에 관해서 확정적인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너희 부르신 부름을 싸우는 이 선한 싸움의 과정 가운데 그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을 기억하면서 싸우라는 거예요. 너희 데스티니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상황이 좀 힘들어지더라도 주저앉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부르심과 관련해서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사도가 사역 동행으로 임명 파송할 때 장로들이 이렇게 쭉 모여서 디모데를 중간에 두고 이렇게 손을 뻗어서 안수 기도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주어진 말씀을 따라서 내가 붙잡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마도 사도 바울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사도가 이곳에 가게 될 것이고 이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인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영적 아들이 되어서 감옥에까지도 함께 동행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주어졌는지도 몰라요. 이런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 이러한 부르심이 있고 너의 영적인 무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것인데 사도와 함께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의 사역 네 번째는 디모데는 어떠한 사역을 했는가 두 가지 크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초기부터 사도 바울은 그를 교회 개척의 현장에 바로 투입했습니다. 아주 20세가 되기 전에 회심하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제자 된 그에게 현장에 바로 투입해요. 사도 바울이 교회 개척하는 현장에 그가 동일하게 함께합니다. 수고를 함께해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예를 들어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 관련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씁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이 얘기 우리는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뭐 하느라고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그곳에 세우느라고. 그곳에 핍박이 일어나서 이제 옆으로 옮긴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너희는 여기서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로 아내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고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 실루아노, 실라,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주 예수를 소개하고 알리고 전파하는데 바로 20살도 되지 않은 이제는 이때쯤이면 20살이 넘었겠죠.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 개척 현장에 투입됩니다. 두 번째는 사도적 사역의 대리자 역할을 합니다. Apostolic Delegate. 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디모데의 나이를 알고 연대를 따라서 추정할 때 디모데 전서가 기록될 때 이 디모데의 나이가 35살 정도예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쓸 때 37살 정도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은 어린 교회가 복음에 접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박해로 말미암아서 그 도시를 떠납니다. 사도는 걱정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직접 가지 못하고 이 사도적인 권위와 직임을 고스란히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데 그때 20살 초반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나와 똑같은 심장으로 내가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외부의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주저앉지 않도록 나의 심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열심으로 그들을 지탱하고 격려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디모데. 22, 23살짜리. 데살로니가 교회 이 장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 3절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갔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그곳에 계셨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청년 내 대신 보냈지만 동일하게 이러한 열망으로 사랑으로 열정으로 갈 것이다. 나는 진실로 이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사도적인 apostolic delegate.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권세예요. 이 권세를 동일하게 대리자로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이 청년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만요. 내 자신에 대한 가능성을 주님 안에서 낮추어 잡으면 그것밖에 안 됩니다. 디모데를 보면서 나중에 그의 퍼스널리티 어떤 성품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만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와,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 성경을 읽고 듣고 예배하고 할머니가 어머니가 기도해주고 했기 때문에 와, 완벽한 가정 가운데 그러니까 22살에 사도적인 그러한 직임을 위임받아가지고 사역하죠. 아니에요. 다시 생각해야 돼요.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가기 전에 사도적인 사역의 대리자 역할을 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 17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동일하게 디모데를 같이 보냅니다. 에베소에서 문제 있는 교회 고린도에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 17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단대한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 목적으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런데 나 지금 못 간다.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보낸다. 지금 이때가 한 25채 못 된 때입니다. 그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가 가르치는 진리를 새롭게 상기시킬 목적으로 위임 근위를 가지고 파송하는데 와서 보니까 20대 중반의 새파란 청년이에요. 빌립보 교회, 이거는 로마에서 쓰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납니다. 사도 바울의 뭐라고 그럴까요? 로마에 투옥되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는 몇 년이 남았지만 그래도 빌립보서를 쓸 때는 시간이 조금 경과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함께 로마 옥중에 물론 가택 연금 상태입니다. 함께 있는 그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면서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염려가 되었거든요. 보내면서 자기 마음을 그 간절함을 고스란히 사역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디모데를 보냅니다. 빌립보서 2장 19, 20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너희들이 형편이 어떤지를 디모데가 와서 고스란히 전해줄 것이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디모데의 성품에 대해서 다섯 번째 잠시 보겠습니다. 디모데는 젊은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디모데. 에베소 교회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중한 성경 교사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때 그의 나이가 30대 중반이에요. 젊은 사역자예요. 누구든지 젊다고 해서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것은 돌아다니면서 저 없인 여기지 마세요 라고 말함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너의 영적 권위를 강력하게 구축함으로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이 디모데는 몸이 허약했습니다.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데 있어서 신체적인 조건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렇지 않니 술 마셔도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 마셔도 문제없다라는 편에 힘을 실어주는 아주 귀한 구절이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내 위장과 위장 문제뿐만 아니라 자주 나는 병,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위장은 분명하고 자주 나는 병, 그것을 위해서 포도주, 물 말고 이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 몸이 허약하구나. 세 번째, 디모데의 성품은요, 쉽게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성향이 있어요. 눈물도 많고.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했어요. 디모데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아주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다른 사람 앞에 자신감 있게 나서는 그러한 퍼스널리티는 아니었어요. 우리는 보통 그런 특징이 나타나면은 와 지도자감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혈액형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고 안 받고 외향적이고 내성적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도구로 쓰이는데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도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가운데 연마되어 가느냐 그것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6장 10절에서 11절 보면은요. 아까 디모데 후서 1장 7절은 지금 아까 주전 66년에 써 있었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1절은요. 이때부터 12년 전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내면서 뭐라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 서신 가운데 주의를 당부하는가 하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아니 영적 지도자가 가가지고 어떤 은혜를 끼치고 뭔가를 이익을 위해서 사도 대신하여 이렇게 왔는데 이 부탁을 해요.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그 건드리면 큰일 난다 이런 말이에요. 예, 다른 사람처럼 그 성품 자체가 강하지 못하다. 민감한 그런 것이 있다. 존중해다오 이 말이에요. 쉽게 두려움을 느끼고 낙담도 잘하고 눈물도 있고. 네 번째, 청년의 정욕도 있었습니다. 아, 디모데가요 목사님.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은 그가 성적 유혹에 취약한 30대 중반의 남자라는 것.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왜 이 명령을 할까요? 사도 바울과 함께 오랫동안 먹고 자고 수많은 그 비밀스러운 대화도 많이 나누었을 것이고 그가 영적 성장에 있어서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한 어떤 면이 있었는데 너 지도자로 있으면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다시 내가 다른 부분에서 잘하고 있는 거 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더욱더 단단히 방비해다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당히 실제적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이 에베소는 지금 터키 지역에 있고요. 그때 당시 인구가 50만 정도 있습니다. 그 전에는 상업 도시로 유명했는데 이 신약 시대에 오면은 상업 활동이 쇠퇴하고 관광에서 수입원을 가지고 유지되는 도시였습니다. 무엇으로 무엇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렸을까? 아데미 신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아데미, 아르테미스는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Seven Wonders of the Ancient World. 고대, 그러니까 이집트의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 바벨론의 행인 가든, 공중정원. 이처럼, 와, 어떻게 이런 게 있나라고 생각하는 불가사의 대단한 무언가가 에베소에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데미 신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러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것을 위해서 그 금속 제조하는 은장색들이 작은 우상, 큰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관광 상품으로 팔고 이 사람들이 머무는 그 여관에 그 수입원으로 말미암아서 지탱되는 도시였습니다. 이것을 밝히는 하나의 사건을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에 위치하고 있는 에베소에서 무엇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3절이요.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지금 교회를 시작하여 드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을 때입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24절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메탈스미스예요.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무엇하는 것이요? 아데미 신전에 물품 공급하고 관광객들에게 이 조각해가지고 팔고 예관업을 하고 이런 것들요. 그런데 26절 이 바울이 이 시성을 가진 거 아닙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전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그는 아데미 여신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랬더니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여러분 이슬람 무슬림들이 가끔 프로테스트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뭔가를 주먹을 쥐고 아니면 손에 뭔가를 쥐고 흔들면서 그때 외치는 소리가 있죠.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위대하다. 지금 에베소에 3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이 구호를 2시간 동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구호를 한 5분만 해보세요. 얼마나 지겨운지. 이 2시간 동안 했을 때 이 그 시티 클럭 이 서기장이 나서서 제재를 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이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에베소 씨라는 곳은요. 아데미 여신의 신전지기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돌 하나가 있는데 아데미 여신을 형상화한 무슨 신비한 돌이 내려왔대요. 그것은 그들이 믿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인데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믿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 우리는 이 여신을 관리하고 수호하는 책임이 있다. 그래서 누구도 이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와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수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를 발동했다는 거예요. 이 도시에 에베소서에 보면은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영적 전투와 관련된 명령을 주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왜냐하면 종교 혼합적인 이 영의 역사가 전체 도시를 뒤엎고 있었던 곳, 이곳에 사역하는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라는 35세 된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부른 그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쓸 때는요, 이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로 말미암아서 에베소 교회의 전도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로 말미암아서 라오디게아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직접적으로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은 없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소아시아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거점 교회였습니다. 많은 영적인 문제에 직면하지만 동일하게 이 교회가 직면했던 가장 큰 문제는 거짓 교사들의 도전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디모데 전후서가 쓰여지고 난 다음에 30년 뒤에 이 교회는 아주 잘 승리를 하는 교회로 평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 책망을 받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다음 시간부터 강해 설교 계획을 먼저 디모데 전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주후 65년에 쓰여진 디도서를 다루고 그 다음에 66년에 쓰여진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도입 부분이 조금 설명이 많아졌는데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 다음 시간부터 필기 준비에 오셔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기 위해서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각자가 받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도를 통해서 또 그의 제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이 주고받은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 영원한 진리를 새기기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의 기도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합니다. 개입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